네, 할렐루야. 예, 참 이게 예전에 저도 장로교에 오래 있었었지만 이게 그 자체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 예,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를 제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우리 스스로가 반응한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테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의지하지 않고 오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또한 힘을 또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 31장에 1절 말씀을 보지만 이 내용을 좀 알고자 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춤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들은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화려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짐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좀 슬픈 날들이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날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한 생각해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 말기에 일제가 와가지고 침략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명성황후도 시해당하고 그 나중에 또 고종황제님도 돌아왔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많은 백성들이 울었다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갖는 거,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러러보았던 그 왕조차도 죽게 된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들 중에 뽑을 수 있는 날들 중에 그 장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게 정말 손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피난을 주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당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국 주었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는 죽게 되고 또한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경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예, 주님의 뜻밖에 있으면 그 문제인 거죠. 죄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번에 이게 이제 곧 두 번째 딸은 이제 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를 낳겠지만 저와 첫 번째 이제 딸이 있습니다. 주회가 있죠. 제 딸을 보았을 때 아 얘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부모님들이라면 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마음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의 어떤 경로들 안에 한순간에 딱 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랐는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삶, 사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획이 있죠. 2015년이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이번 연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웃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셨다면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내 삶 안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올해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실까? 한번 기도하심으로 계획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없으면 목표하는 곳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지 못한다면 여쭙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축구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에 있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타자들의 어떤 습성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서 공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대범하지 못하다. 그러면 정면 승부,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의기소침해 있다. 그러면 안쪽으로 파고들게 던집니다. 약간은 긴장된 상태다. 유인구를 던져가지고 땅볼로 처리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 여정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다면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각각 다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앞쪽에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오게 됩니다. 그 사울이 왔던 이유는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어느 날 나귀 몇 마리 잊어버렸어요. 나귀 몇 마리 잊어버리니까 아들아 이게 나귀를 좀 찾아봐라 해가지고 종이랑 붙여가지고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이제 아들이니까 종을 한 명 데리고서 가다 보니까 나귀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집이랑. 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이 하는 얘기가 아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계시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께 한번 찾아가서 한번 주님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분이라면 분명히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아마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냐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4분의 1 세겔의 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갑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 어른들을 이렇게 배로 갔을 때 바카스라든지 뭔가 음료수를 사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어른을 배로 이제 딱 갔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울의 계획은 아 아버지의 손실이 없는 거 그냥 순종적인 아들의 삶으로 사는 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울의 인생 계획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예,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 못 해보셨다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에 그 학장님이셨던 분도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주셨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의 삶 안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붙잡게 되는 어떤 줄과 같이 되어서 그걸 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삶을 놀랍게 변화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과정이 아버지가 이렇게 도박꾼이었어요. 갬블러. 도박해가지고 벌면 되는데 지면은 이사예요. 그 다음날. 또 이사에 갔다가 이기면 되는데 지면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당하고 남들은 향긋한 어떤 집안에 이렇게 풍기도 풍기고 향기롭게 자랐는데 그분은 항상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한 집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삶을 바꾸게 됐던 거 한 가지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한 어머니의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안에 또한 우리의 자녀의 삶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길 바라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한번 보시게 되면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귀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 민족이 그들을 계속 핍박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대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계획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밖에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뜻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럼 모세처럼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해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요. 근데 그는 40세 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오늘 또한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1년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발걸음을 지정해 주시는 것을 여쭤보고 또한 그 템포를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나갔기 때문에 살인조차 저지를 수 또한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예. 민족을 구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그 짐승을 내가 잡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누가 나왔죠?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원하시나요? 아니시죠. 하나님 원치 않아합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딸을 바쳐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고서 그분의 뜻을 배워 나아가고 성취하고 순종할 필요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도 볼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또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4학년이 되면 이제 직장을 이제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하나 선택하게 되면 보통 그게 평생 직장이 글로 쭉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학년쯤이 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삶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마다 어떤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르죠. 꼭 다 목사님이 되거나 뭐 사모님이 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삶을 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의 삶에 있어서의 주님의 뜻을 원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주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분리해 주셨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제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내어진 그런 자의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로 보내진 것인가 생각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또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해 주신 것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분리해 주셨구나 구별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사울 또한 오늘 말씀을 보았던 사울 또한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를 알았습니다.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장.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번 보실 것이 그의 인생의 끝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그가요.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그가 이제는 막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왔던 그런 과정들을 보았을 때 그가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같이 잘못됐던 이유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에 원하신 것은 구원의 대장이에요.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특히 아말렉에게 주님의 그 진노를 부어라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진노를 부었어요. 도륙을 하듯이 정말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죽이고서 자신에게 핍박을 줬던 그 백성을 이긴 다음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이든 짐승이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가 순종했나요? 아니었죠. 그가 살렸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그 민족의 왕까지 살리고요, 또 그들의 짐승까지 살립니다. 정말 가장 작은, 작게 보이는 어떤 짐승조차도 그가 살리기 원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자, 주님께서 생각했을 때 가장 악독한 자들의 가장 머리, 우두머리, 가장 악독한 것, 그 사람조차도 살린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행한다 말하였지만,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다는 것이었어요. 불순종은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불순종이라고 하세요, 주님은. 왜냐?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 적용을 해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가지고, 또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또 자신을 또한 사랑해서 자신에게 도와주었던 그 다윗조차도, 예, 창을 놔줘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 닭 쫓듯이 정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가 그와 같이 나아갔어요. 사울이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돌리셨던 것은 그가 행했던 그 손에 있어서 육체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의 혼이 피폐하고 정말 육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예, 점점 안 좋은 심리적인 상태와 또한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와, 예, 또 혼의 그런 감정들까지도 점점 피폐하는 상태로 주님께서 그를 몰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몰아가셨다고 하지만 누가 자처한 것이죠? 사울, 그 자신이 자처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는 한 번도 그 회개에 맞는 그런 걸맞는 고백들을 주님께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언자라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였죠? 엔돌이라는 데 가서 영을 부리는 여자에게 가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극히 경멸해 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처음이랑 마지막이나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 방식은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그는 항상 변함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혼돈일 뿐입니다. 악과 선이 섞여 있는 것이고 밝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결국 말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8장 16절부터 네,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8장 16절부터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 곧 다윗에게 주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 내일 언제요? 내일 너와 너의 자녀들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왜냐? 너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주님의 도구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믿건 안 믿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순종 또는 불순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거나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내 뜻을 행하거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회개를 한 적이 사울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너와 너의 집 내일 다 죽어. 왜냐?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분명히 말하지만 내일 다 죽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름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주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다 죽는다는 거. 그의 마음은 그 뒤에 내용을 보더라도 그가 정말 힘들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결국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조금 차려서 다음날 그 전쟁터로 나갔죠. 근데 그의 마음은 정말 말 그대로 실족 이상 좀 피폐하고 정말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이제 없습니다. 모든 삶의 계획 또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꺾이게 되었습니다. 크게 낙담하고 온몸이 근데 피폐했던 그 사울의 자세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위한 상한 심령, 그것의 가장 정확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여야지 이제 내 모든 것들은 붙잡을 게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람의 그 죄된 모습, 가장 낙담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이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간통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알 것 같으니까 그 남편 어디로 보내죠?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 죽기 냅둬라고 하고서 그 상사한테 딱 편지까지 보내서 딸려서 보내게 됐습니다.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거 또한 살인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사실 율법에 따라서 무엇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 자신의 그 온 마음을 향해서 그 낙담되어 있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 두 가지 죄를 다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버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맞서라라는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이유는요, 사람의 눈앞에서는 다 귀하잖아요. 그게 절대 귀한 게 아니에요. 누구가 보더라도 그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의 상태는 손가락질 당하고 다 귀하다 하지 않는 상태지만 온전히 유일하게 하나님 눈앞에서만 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방향만이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동일한 그 존 버년의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판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게으름이나 허영심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습관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 응당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함으로써 심령이 상한 사람도 그 영혼 안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에 매우 심한 고통을 초래할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치고 슬퍼하는 상태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상태에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간구하지 않죠?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말고는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붙잡게 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는 그걸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캠벨 모건이라는 그 당시 유명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마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얘기하기를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4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캠벨 모건이 전한 한 가지의 설교 때문에 내 모든 게 망해버렸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분이 한 얘기가요. 나는 모든 거를 절제하고 아끼고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행해도 되고 이것은 행하면 반드시 안 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율법처럼요. 대표적으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집에 가서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을 때도 야 버터값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자 이걸 하면 안 돼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 했습니다. 이건 하지 않고 이건 행하자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캠벨 모건이 했던 설교는 여러분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만 버리면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주신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화냈던 이유는 우리 집에서 다 절제하고 다 제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은 내려놓기 싫었다는 거였어요. 내 자신의 방향 안에서 주님은 이것을 원하실 거야. 이것은 원치 아니하셔. 이것을 행하느니 나는 이것을 행할래. 근데 실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어떠한 돈이나 버터가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자신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게 평안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나요? 십자가 이미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 저가 누구죠? 여러분? 이정현 형제인가요? 성경은 정현 형제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바라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막다른 골목에 가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가 있었을 때 갑자기 저쪽 끝에서부터 길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누가 죽었죠? 세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살 하나가 탁! 자신에게 박히게 됩니다. 피 흘리는 그 자신의 몸을 이끌고서 자신의 그 종이었죠. 그 무기 드는 자와 방패 드는 자와 함께 도망치다가 결국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이 죽음의 눈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의 죽음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몰아가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냥 버린 자라면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버렸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주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가장 사랑하는 자, 우리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을 만한 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얼마나 그의 삶 안에 얼마나 뛰어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몰아가시는지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라는 대언자가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음행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음행하는 아내가 결국은 그 호세아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대해줬건만 자신의 음행에 따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그 신부가 주님의 백성이 그 자신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내버려두고 음행하는 것, 자신의 마음대로 가는 그 상태를 두고 그 호세아라는 사람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음행을 말씀으로써 그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 그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죠? 호세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호세아 대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음행을 하는 사람, 내 육체에 따라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내가 그녀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전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음행, 영적인 음행을 향해 주님과 상관없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가시던 불로 확 길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확 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가시던 불을 탁 치니까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갔더니 아 일로 가면 되나 했더니 주님이 담을 또 확 쌓아버립니다. 그자 그가 어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구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에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은 야 이쪽 안 돼 저쪽도 안 돼 그냥 죽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쪽도 안 돼 저쪽도 안 돼 계속 방황하잖아요. 광야에서요 방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방황하는 그 심령에게 말씀한 친절한 말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가 뉘우치게끔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뉘우칠 만한 자리에 그를 놓아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내 첫 번째 남편, 나를 진정 사랑해 주었던 내 주께로 돌아가자. 그 심령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몰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재밌는 것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서요, 아구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구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주님의 진노만 있는 곳, 아구골짜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을,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죽음의 앞에서 소망을 주시겠다. 소망의 문이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의 소망의 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사울은 근데 나 혼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힘들고 내 정신은 몽롱하고 온통 혼잡스럽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그냥 나 혼자 죽으리라. 바로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나 혼자 방향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을 하더니 결국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볼 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태는요. 사울은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느니 그냥 내가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씨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약속해 이렇게 약질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린다. 너에게 잘못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할례를 통한 그 언약이요. 그들에게 잘못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는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언약 내용은 잘 알지만 기억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자신 스스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치 아니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더 낫고 고귀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어떤 방식과 계획에 따라 혹은 자신 스스로를 혹시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혼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주님께서는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성령님께 우리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육체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100여 년 전쯤에 그 복음 전도자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천당 예수천당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30개를 한국 땅에다가 짓고 나중에 만주에 가서 20개의 교회를 더 세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님께 정말 온 삶을 드렸던 그와 같은 분이셨는데 한 번은 어떤 주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육체를 이깁니까? 얘기를 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러니까 그것에 정말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은 결국 주님께서 그거를 육체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게 한다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쯤에 신사들이 고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이었죠. 신사참배 안 했을 때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사가 그를 묶고서요 마구마구 때리는데 그분이 맞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또 때렸습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고문당하는 게 누굴까? 이게 맞는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듣는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순사가 물었습니다. 하도 때리는데도 계속 예수천당 예수천당만 짖으니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예수천당 예수천당 합니까? 하자 그가 하기를 나는 예수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나를 누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귓가에 아주 즐겁고 놀라운 간증이지만 생각해볼 것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는가 그래서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육체로 가득 차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이 나오게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아 성령님을 따라 난 살고 있어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탁 건드리게 되면 육이 나옵니다. 욱! 네.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욱!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참 이게 회개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 준비하고 오는데 앞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1차선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1차선이 있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2차선처럼 보이지만 진짜 1차선이에요. 근데 코너에 있는데 파리바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딱 세워가지고 딱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갈 수 있지만 코너 도는 사람들은 못 돌잖아요. 못 돌잖아요. 차가 앞에 있으니까요. 제가 빵을 빵 이게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직 육체가 아직 육체에 누워져 있다는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육에 누워져 있는지 영에 누워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 스스로도 계속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 한 가지는 딱 그것입니다. 제가 죽여야 할 것은 혹은 내가 분노하거나 혹은 내가 표현해야 될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도록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이와 같이 놓아주는 상태로 또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어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나 도움, 방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칠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구나. 주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성경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육대로 반응하고 있는 나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내 길을 다시 가시길 바랍니다.